바울 서신 중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모든 서신서가 목회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그 목회적 특성이 특별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서신들이 목회자들만을 위한 서신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의하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고 디모데전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여야 할지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한 것처럼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목회 서신인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것은 디모데 전서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목회적으로 잘 돌보게 하기 위해서 쓴 목회 지침서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의 제3차 전도 여행의 초기에 거의 3년간이나 에베소에 머물며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의 제3차 전도여행의 끝무렵에 거짓 교사들의 출현이 에베소 교회를 병들게 할 것임을 예감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이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디모데를 데리고 가지 않고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며 경계하라고 하였던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은 1세기부터 교회를 가장 위협하기 시작하였던 영지주의 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단인 영지주의는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율법의 규정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교회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단의 공격에 직면한 에베소 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본문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목적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 곧 이단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3절에서 경계한 다른 교훈이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 곧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주어진다는 복음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부인하거나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안에서 복음과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을 금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4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빠지지 않게 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바울은 또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그가 금하라고 명한 신화를 가리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했습니다. 또한 디도서 1장 14절에서는 이러한 신화를 가리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금한 신화는 유대인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고 하였습니다. 율법 자체가 나쁘다거나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 결국에는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또한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율법주의는 이단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한 로마서 3장 20절 말씀과 같이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써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우리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할 때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며 종국에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계하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9절 10절에서도 이와 같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율법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끝없는 족보도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족보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4대, 5대 아니 수백 대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를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요 맨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다른 어떤 교훈이나 허탄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4절 하반절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계획,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4절 하반절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교훈과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며 오히려 변론, 즉 논쟁과 다툼을 일으켜 믿는 자를 이단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설명하게 될 텐데 그 이유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주요한 이단의 뿌리가 모두 영지주의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지주의가 이 뭐 영지주의가 무슨 버섯 종류인지 뭐 예? 모르죠. 이게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이나 영지주의에 대해서 관심 있지. 제가 새벽 기도회나 설교 시간에 가끔 영지주의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뭐 잘 모르죠. 왜냐하면 영지주의 깊은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한자로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 영원할 때 영자에다가 알지자. 영적인 알물, 그 구원의 전제로 하는 그 교리를 가진 게 영지주의.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그게 아니야. 알므로 뭘 알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오게 되는데 영어로는 이제 노스티시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이게 짧은 설교 시간에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오늘날 횡행하고 있는 이단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지주의가 왜 이단인지를 이해하면 오늘날 한국 교회를 흔들고 있는 이단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우리는 좀 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와 영지주의는 서로 배타적인 구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용납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구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독교 영지주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영지주의의 원리는 기독교와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몇몇 형태의 영지주의가 신약성경의 서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신을 가리켜 기독교의 한 분파라고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전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자기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전혀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지주의는 처음 3세기 동안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가장 위험한 이단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플라톤과 같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두 가지 그릇된 전제를 그 교리적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과 물질에 관한 이원론입니다. 성경은 이원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죠. 사람에게 있어서 영혼은 중요하지만 몸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귀신이죠. 예, 사람은 몸과 육을 같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몸과 육체를 같이 지으셨고 하나님은 영혼도 아름답다고 보시지만 우리 육체를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정신과 물질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는 물질과 육체는 본래 악하고 정신과 영은 선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전제의 결과로 영지주의자들은 몸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아무리 심각한 죄라고 할지라도 실제적 삶이 존재하는 영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은 육의 영역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 삶이 존재하는 영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단이 온갖 악을 자행하고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이유는 그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든 아니면 경제적인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구원하고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육적인 삶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독교의 구원론과는 성경의 구원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단의 심각한 사회적 무리와 도덕적, 성적, 금전적 문제를 야기하는 근거가 바로 이와 같은 영지주의 이원론의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영지주의자들은 특정의 소수에게만 알려져 있는 더 높은 진리, 곧 향상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그 이단에 가면은 교인들을 이렇게 나눈다 그러죠. 이쪽은 구원받은 신자들, 이쪽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신자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신자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열등감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은 신자의 그룹에 들어갈 수,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을 그 교회에서 이렇게 정해준다 그러죠. 그러니까 특정한 소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전부 영지주의의 뿌리를 둔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어로 노스티시즘이라고 하며 이 말은 알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그노시스에서 유래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만이 영지, 곧 영적인 지식, 더 높은 지식을 소유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식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신비한 존재로부터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단인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더 높고 깊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특권 계층에 속하여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와 영지주의는 서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와 영지주의의 주요 교리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영지주의는 어둠의 환상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신성한 지식 습득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신성한 지식을 알므로써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원래 가르침을 따른다고 주장하지만 영지주의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모순됩니다. 예수님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구원은 특별한 계시를 얻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말씀 그대로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권로는 하나라고 주장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오류가 없는 말씀 곧 성경만이 진리이며 이것만이 믿음과 삶의 유일한 흠없는 규정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로서 결코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에 의해 대체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도 기독교와 영지주의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의 육체는 실제가 아니라 단지 육체적으로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의 영은 세례 때 그리스도에게 내려왔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육체에서 떠났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예수님의 참된 인성뿐만 아니라 대속의 죽음의 의미까지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대속물이 되기 위해 십자가에서 실제로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참 사람이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그분의 충만한 신성뿐만 아니라 그분의 완전한 인성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진리에 대해 접근함에 있어서 구태의연한 신비주의적이고 직관적이며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접근을 합니다. 영지주의는 매우 오래되었으며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에덴 동산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말씀에 질문을 던지며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짓을 받아들이도록 유혹하였습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과 성경을 의심하도록 유혹하면서 순진하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과 혹은 특별하고 독특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감을 느끼게 하는 어떤 개인적인 계시를 찾는 사람들을 그물과 덫으로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사도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유일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들을 점검하며 헤아려야 합니다. 영지주의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는 기독교가 태동하던 주후 1세기부터 3세기까지의 시기로 기독교와 밀접한 관련하에 전개되었습니다. 기독교와 이단적 영지주의의 본질적인 차이는 기독교는 구원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교리를 가진 반면에 영지주의는 구원이 믿음이 아니라 알물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교리를 가진 데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편지의 첫머리에 의뢰이 쓰는 인사말인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은혜의 언약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에게 유일하게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 하반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한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동일하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부른 이유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디모데가 듣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낸 지 얼마 있지 않아서 그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인 1장과 2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로 인하여 혼란에 빠진 에베소 교회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3장과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덕목 그리고 그가 힘써야 할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5장과 6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또한 성도들끼리는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경건의 길, 경건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교회 생활의 규범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에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성도가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책이 디모데 전서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고민이 생기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힘들어할 때 디모데 전서를 읽으십시오.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무려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교회입니다. 두란노 아카데미에서 2년간 매일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칠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중 일부가 영지주의 이단에 빠져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영지주의는 물질 세계와 육체를 무시하고 영적인 지식, 영지만 귀하게 생각하는 이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물질 세계와 인간의 육체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과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와 물질 세계 또한 소중하고도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육체와 물질 세계가 거룩성을 상실하게 된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지 그것이 결코 근본적으로 악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 1세기에 그 뿌리가 태동되고 2세기에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서 활동한 영지주의자들은 물질 세계와 인간의 육체가 악하게 창조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악을 창조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악한 신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천지 만물과 인간의 육체를 창조하신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악한 신이고 신약 성경의 하나님은 선한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악한 신이라고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한 신이라고 이분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는 이단이요 영지주의자들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이단의 괴수들입니다. 오늘날 그 세력을 왕성하게 뻗어나가고 있는 기독교의 많은 이단들의 뿌리는 영지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물질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로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와 물질과 돈은 구원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궤변이요. 그러므로 이단인 것입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이 없으므로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단은 혼음과 피가름과 같은 성적인 문란한 행위를 하고서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궤변인 것입니다. 근자에 서울교회 분교와 관련된 자들의 주장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들이 목회자든지 평신도자든지 혹은 법조인이든지를 불문하고 하나같이 그들의 논리적 근거가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신문 기독 공부에서 이미 상세히 논술한 바와 같이 어떤 법조인은 우리 교단의 법정신을 왜곡하여 문헌적 판단과 자의적 해석 사이를 자기 입맛대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노회 재판국과 총회 재판국에서 궤변을 일삼음으로써 서울교회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자들로서 구약 성경의 율법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켜서 율법을 바르게 알고 또한 그것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절 하반절에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경륜, 즉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곧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보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로 논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5절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느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논쟁으로 혼란한 에베소 교회에 사랑을 불러일으키고 그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식어지고 율법에 대한 논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강조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사랑이 빠진 율법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또한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12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은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공공의 적이로인 나, 죄인 중에 으뜸가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를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란에 빠진 에베소 교회에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분이 잠시 그릇된 교리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푸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에베소 교회를 회복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고 약한 사람들이고 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위로받고 치유받고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교만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먹고 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광야와 같은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는 영적 에너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긍휼로, 자비로, 겸손으로,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용납과 용서로, 사랑으로 성도들에게, 가족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기도응답을 받은 은혜를 성도들과 이웃과 나누는 것이 봉사요 섬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참으로 안타까운 두 사람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이들은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여 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거짓 교사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문맥상으로 넉넉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드러납니다. 자기 논리와 주장이 나타납니다. 거룩한 양심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가리켜 사도바울은 19절에서 착한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파선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인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고백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우리나라도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풍성한 공동체, 은혜의 나눔이 충만한 우리 서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각종 이단의 침투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보수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일수록 이단들의 온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연합기구가 분열되어 있고 그 사업도 좌초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 복음의 순수성과 사도적 신앙의 전통을 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 안에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더욱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